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나는 스토리입니다. 전도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전도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통독 중이죠. 요한복음은 말씀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이치더라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증언하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나보다 앞에 오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독은 하지만은 가이드라인이 없어가지고 체계가 잡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 테이블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일곱 가지 I am, 나는 이다, 우리 한국말인데 이거는 번역이 우스꽝스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표현이 I am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I am이라는 그 말을 대문자로 썼습니다. 저 두 단어가 합해서 그냥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 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장 35절에 보면은, 나는 I a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떡을 계속 나눠줘요. 그러니까 떡이 계속 떨어져 나가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라고 8장 12절에 있는데, 이것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로만 그러신 게 아니고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어두움에 있는 사람, 눈이 나쁘신 분 치료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양의 문이다. 그리고 그 양의 문으로 들어와야 나의 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선한 목자시다. 나쁜 목자가 있는데 나쁜 목자 따라가면 다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익숙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셔서 네 가지에 붙어있으라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I am은 그 주어가 I라고 보시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일곱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굉장히 놀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시고 5,000명을 먹이신 데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기도 하지만은 내가 떡이니까 내 떡을 먹으라니까 이게 엉뚱한 이야기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논란이 되어서 계속 예수님과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에는 이러한 논란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내한테 이 말씀을 드렸을 때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냐라는 그런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신 분들, 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이것도 일곱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례요한이 이야기했죠.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고 있는데 자기보다 세례를 더 많이 베푼다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세례요한한테 이렇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당신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요새 말하는 통계내가지고 공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고 다른 사람이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로구나 나사렛 예수이시다 인자이시다 이러한 일곱 가지의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용들이 다 1장 안에 다 있어요. 그 왼쪽에 있는 그 말들을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온전한 사람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으로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시고 왕이시고 선생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상죄를 위해 죽으실 분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요한복음 1장에서 뭐 스토리도 이야기도 안 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1장 안에 이런 말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죽으실 분은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은 보통 제사에 쓰여지는 양이니까 죽을 양. 이러한 말에 뒤이어서 예수님이 그 증언에 맞게 치유사역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놀라운 이적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가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다 메시아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싸우려고 그러고 네가 진짜 맞느냐고 계속 추궁하고 막 따라다니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 그 앞에 보면 어떤 스토리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제가 보기에는 도망가시는 것 같아요. 하도 바리새인들이 와서 자꾸만 이야기하자고 따라붙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사마리아 쪽으로 가신 거예요. 본인이 말씀하신 내가 누구시다는 말씀도 하셨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 보시기에 누구신가도 이제 말씀하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은 본문이 4장 여기까지 가기까지는 2장 3장 4장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참석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위에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들의 그 생활에 관한 관점으로 이렇게 뽑아봤어요. 결혼식이 하나 있고 우리로 말하면 교회지만 성전 그리고 선생님 랍비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우물가에서 대화하시는 그런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가지고 네 개로 나누어 봤어요. 그러나 그 스토리들이 각각 아까 이야기한 일곱 가지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또 일곱 가지의 다른 사람들이 말할 그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마치 포도주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실 것이 많다. 잔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하나님 나라는 풍성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또 돈 바꾸는 사람, 뭐 물건 바꾸는 사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막 쫓아내시고 채찍을 꺼내가지고 막 치시고 하는 그 이야기. 근데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성전은 자신을 두고 한 말이라고 여기 코멘트가 되어 있거든요.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 말은 나를 죽여라. 내가 죽겠다. 성전이라는 것의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에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좌정하시기 때문에 그 내려오심은 하늘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 땅이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스스로 선생님이신데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는 또 상대방 선생님이 한 분 있었죠.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니고데모 이야기하면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미국 동남부 지역, 조지아, 플로리다, 알라바마, 버지니아까지 텍사스에는 born again이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으면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날에 거듭나야 돼. 그러나 그 거듭남의 그 핵심은 네 마음이 새롭게 변함이라는 그런 언유적인 표현이지. 어떻게 니고데마와 같은 그런 멀쩡한 장정이 자기 어머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비유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할례, 마음이 완전히 회개하고 뒤집어져서 새롭게 되는 그러한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사장에 오게 되는데 우물가니까 거기에는 깊은 우물이 있고 물이 있고 그 물을 매일 길러러 오는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매일 그렇게 수고하면서 물 길러러 오는 것 그거 내가 잘 아는데 나는 영생하는 물을 가지고 있다. 이 여자가 깜짝 놀라지요. 그 물 나에게 주세요. 영생하는 물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여인에 대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더 볼까요? 참고가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장과 6장과 7, 8, 9장, 10장을 보면은 예수님 꼭 절기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이 중요하고 장막절, 장막절은 저번에 초막절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수전절, 수전절은 여러분들이 잘 모릅니다. 숫자는 고칠 숫자입니다. 전자는 성전전자고 성전을 고치다. 성전을 왜 고칩니까? 곧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맞받았습니다. 유월절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하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유월절에 합당한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에 초막절 혹은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이 생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제대로 집이 없이 살 때 임시 쉘터입니다. 임시 그 가건물 속에 살았던 것을 체험함으로써 자기 조상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인데 그러려면 당연히 출애굽 스토리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종되었던 상태에서 돌아오는 출애굽 이야기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광야 생활은 특별히 물이 많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지만 물이 없음하고 이 초막절, 장막절하고 이 같은 그 섹션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한테 응답,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 스토리 중에 물만 없었던 것이 아니고 전기가 없었어요. 어두웠다라는 거, 깜깜했다라는 거. 그 깜깜하면 어떻게 돼요? 불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 불이 불기둥으로 이렇게 해주죠. 물론 불이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밝게 길을 인도해주는 역할도 해주거든요. 초막절, 장막절, 출애굽, 목마름, 빛이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I am the light, 물이다, 생명이다. 수전절은 성전을 이제 수리하는 스토리가 담겨있는 절기인데 이것은 우리 성경이 별로 많이 취급을 하지 않는데 그래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누카라고 유대인들의 뼈아픈 과거의 기억입니다. 성전에 그리스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머리를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전 제단 위에 올려놓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에게는 모욕이고 수치고 이래서 유대인들이 반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약 170년 전 이야기예요. 시리아 군대라고 하긴 한데 뭐 헬라 군대라고 해줬습니다. 그 이방인 군대를 쫓아내고 일시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성전을 회복했겠죠. 약간 성전을 이제 청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러면 새롭게 봉헌하는 그런 예식을 당연히 가졌겠죠. 그러면서 이 성전을 지칭하면서 나는 하나님 하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1, 2, 3, 4가 이렇게 있는데 제일 유대인들을 자극하는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유대인들이 느끼는 끔찍한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죄목이에요. 자기들의 기준으로서. 우리는 정말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지만 저희들한테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고 집요하게 잘못을 찾으려는 바리새인들의 추격 같은 듯한 그런 것을 멀리하려는 듯 했습니다. 갈릴리로 가는 방향이 뭐 꼭 뭐 한 길이겠습니까? 여러 길이 있습니다. 많은 길이 있는데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 있고 좀 피해서 요단 동편이라고 그 요단의 동쪽 길은 더 킹스 하이웨이라고 해가지고 길이 아주 좋은 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이 사마리아 길로 택해서 가십니다. 서울에서 원산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양을 거쳐서 갈 수도 있고 강릉을 거쳐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평양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평양은 북쪽의 캐피털이지 않습니까? 평양은 엄청난 역사와 거기에 대한 스토리들이 많이 담겨 있는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는 평양처럼 너무나도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사마리아에. 그리고 에발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작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어요. 잘 사는데 계명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업수히 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그 말은 그것이 사이클이 되어서 계속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 그리심과 에발산, 즉 사마리아 지역에서 언약을 새롭게 함, 언약이 새롭게 바뀐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언약은 똑같지만은 제대로 지켜보겠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게 약속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와 예배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에 있는 그 역사적인 사건과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면은 그쪽에 가서 그 지역에 있었던 역사적인 그러한 내력을 좀 아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주 기본이죠.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가서 그 이야기를 일단은 나오게 하기까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별로 예수님이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이방인이고 여자이고 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회와 종교와 신학과 교리와 예배와 무슨 그 남쪽 사람이니 그런 구별 그것을 다 넘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으로서는 자기의 직계 조상이지만은 그 만나는 장소가 야곱이라는 조상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유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이름 자체가 하나님하고 다툰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는 바뀌었지만은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사기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꾼의 내력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어떤 한 여인을 만난다. 이게 굉장히 좀 그림이 좀 묘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도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잠깐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지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는 원수로 살면다. 당연합니다. 남한 사람, 북한 사람 만납니까? 당연히 우리가 원수지고 살았으면 안 되지만 서로 원수처럼 살고 있죠. 이제 드디어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당신들은 저 남쪽 예루살렘에서 오지 않냐.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그 예배에 대해서 은근히 자랑을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스토리를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스토리입니까?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심산 맞은편에 있는 것은 에발산입니다. 저주의 산입니다. 저주의 산에서 일어났던 것은 저주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는 이유는 우리가 저주 속에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그리심산으로 와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계속 선포하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는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훌륭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스토리가 담겨 있는 곳.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 젠더가 어떻고 뭐 벽이 어떻고 이런 거 다 깨는 이야기를 사실은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 보는 그런 포인트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쪽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좋다고 자랑하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우리 예수님은 내가 가져오는 스토리 한번 들어볼래? 내가 가져오는 스토리. 근데 내가 가져오는 스토리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져오는 스토리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시는가? 그 여인이 누구신가를 밝히는 것이죠. 생전 처음 만난 여인을 두고 네가 남편이 다섯 명이 있었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다.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그 여인의 속에서는 산이 어떻고 예배가 어떻고 그리심 애발산이 어떻고 프라이드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자기 자신한테 예수님이 비집고 들어와서 챌린지를 하니까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선지자로서이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그냥 단방 알아버렸어요. 그 예수님은 스토리를 들려주는 방식이 아니고 너의 스토리를 꿰차고 있는 나다라는 것이죠. 그 I am이라는 게 그래서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너의 속을 들어가서 꿰차시는 분, 이거보다 놀라운 그런 스토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자동적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항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속에 들어가서 지적하시면서 그 여인이 이제 새롭게 은혜를 받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여인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을 새롭게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그 여인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것이죠. 플랜팅 하셨다. 그런데 그 씨앗이 금방 자랐습니다. 금방 자라서 이웃에게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여보시오 여보시오 내가 한 분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내 과거를 전부 다 앞디다. 메시아가 아니면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증거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한 생명을 변화시키면 그 변화된 생명은 이웃에 가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스토리 이야기를 한 번씩 가다가 이제 자주 하긴 하는데 한 번씩도 아니고 자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있었던 그 옛날 옛적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스토리가 정말로 자기들은 훌륭하다고 좋다고 잡고 있지만 그 스토리보다 더 나은 스토리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 되신다라는 스토리로 일대 전환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예수님의 스토리가 에발산, 그리심산, 혹은 세겜 이런 스토리를 완전히 다 덮어버리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의 스토리가 있고 북한의 스토리가 있고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이 있을 것이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그러한 스토리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남한의 스토리가 북한의 스토리를 덮을 수 있어요? No, 그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뭐 예배 처소가 좋다고 그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예배 처소 나쁘다고 그렇게 해봐야 싸워봐야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스토리, 예수님의 스토리가 남쪽과 북쪽을 덮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이죠. 게임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전한 게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4장 중에 한 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에 있는 데서 보십시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여기서 행한다라는 것은 work라는 뜻이에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의 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스토리를 가지고 오시는 주인공 예수님이면 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은 제가 소개했던 14가지의 그러한 스테이트를 다 충족하지 않겠어요?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도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사마리아 예배가 진짜야? 아니야. 예루살렘 예배가 진짜야? 이거 따져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살았던 이 역사적으로 볼 때 2000년 동안 해왔어요. 특히 성경학자들, 교회 목사님들, 성경에 아주 탁월했다고 하시는 분이 진짜냐 아니냐 그 이야기를 너무 참 잘 하셨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토리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질문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게 제대로 작동하느냐 이거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돌려주시자 우리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하신 일, 그리고 하실 일 그러한 것을 자기 이웃에게 전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적 마인드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이 우물과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건네시는 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보니까 참 네가 목이 마른데 내가 너한테 줄 영원한 생명수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실질적인 문제, 남녀관계, 성적인 문란의 문제를 짚으시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꼬치꼬치 캐고 그렇게 챌린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만 밝혀주면 됩니다.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누구신가를 가지고 우리가 이웃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스토리가 훨씬 탁월하고 우월하다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러한 모든 현상들, 전도가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전도를 또한 시도도 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굉장히 힘들어하고 좌절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들을 바꾸겠다라는 뜻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건 내가 컨트롤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 소개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이 컨트롤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그 챌린지에 대해서 받을 만한 사람은 받으시고 받지 않으실 분들은 안 하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